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7절 불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가끔씩 아주 신비한 분이 등장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성경은 이분을 여호와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사자 또 혹은 어떤 다른 이름으로 묘사하지만은 이분이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약성경이 삼위일체의 제2격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이유를 너희에게 이름을 알려주어도 너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사사기 13장 18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그 이름을 미라키러스 번역해서 기묘자라고 하십니다. 제2격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비로소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데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히브리어 여호와 수아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여호와 수아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인데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메시아, 그러니까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직분입니다. 풀무 속으로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런 역사는 장차 불 속에 마땅히 떨어져야 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요약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에 오른 지 한 10년 정도 경과하는데 이제 왕은 거대한 그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자신의 위용을 자랑합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서는 그 큰 동상들이 발굴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보통 한 5m 정도 높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동상은 높이가 한 30m에 폭이 한 3m 되는 정도의 아주 거대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왕은 관료들에게 신상 낙성식에 참가하여 절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만일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 죽인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물론이고 그 식민지의 모든 관리들까지 먼 곳에서 와서 이 신상에게 절을 하지만은 우리의 주인공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의 포로들이 바벨론의 고위 관리가 된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절의 찬스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왕에게 참소를 합니다. 참소는 고자질입니다. 이 참소하다의 히브리어는 케라츠 그리고 아칼라는 두 동사가 합성된 것인데 씹다 먹다 그러니까 씹어 먹다라는 동사입니다. 아주 강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죠. 일본말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가지루가 씹다요. 그러니까 가지루 나 그러면요 씹지 마 그런 뜻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남이 잘 되면 씹어 먹으려고 그러는 그 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왕은 노여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다가 사실인지를 확인을 하는 게 3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물의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왕은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된 신이라고 찬양을 하더니 한 18년 지나니까 이제 그 기억을 잊어버렸는 것 같아요. 어떤 신도 자기의 권세보다 높지는 않다고 이 왕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의 답변이 왕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놀라게 합니다.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왕이라도 안 그래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런 말에는 대답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그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사는 처지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것인데, 이 다니엘도 그렇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 평소부터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대충대충 살다가 이제 막상 일이 터지면은 아 그때가 없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쩌면 좋을까 그러지 말고 평소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칙을 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피어리였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든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은 미리 정하고 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들의 대답이 확실합니다.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뭐 평소에 늘 정하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는 단호한 표현인데 사실 이것보다는 다니엘 그 친구들의 그 다음 말이 더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7절에서 18절인데 이거는 너무 멋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한마디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이 사람들 왕 앞에서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살면서 어떤 위협이나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멋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할까 그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다가 야, 그놈 참 멋있다. 자, 이 능히 건져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모든 영어 번역을 찾아봤더니 able to save us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근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상에게 절을 할 수는 없다. 나는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옆에 이런 죄는 짓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뭘 보세요? 물론 이 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을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 백성들의 확고한 의지, 아주 단호한 결심을 더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이 확실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만은 아무리 믿음 좋은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가 외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자, 행함은 믿음에 근거한 사람의 의지, 다시 말하면 사람의 결단에서 비롯되는데 이들 마음속에는 우상에게 절을 하라는 명령 같은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 절대 복종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는 내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십계명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아무 형상이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이거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수천 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자기를 비판하는 죽이는 사람들을 죽었지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결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오고 박해를 참 많이 받는데 예수님 초상화를 이 땅에다 놓고 이거 밟고 지나가면 살려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십자가에 답니다. 어떤 신자들은 밟고 살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뭐 그렇다고 내가 순교한다고 뭐 어떤 보상이나 선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극렬할 불길이라고 해도 능히 우리를 구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어서 내가 순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 분명히 아세요. 왕의 명령에 아주 도전하는 아주 폭탄 선언입니다. 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많은 그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은 이들 마음 깊은 속에 비록 당장 불에 타 죽는다고 해도 지킬 것은 마땅히 지키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멋있어요. 왕이 이런 말 듣고 화가 나지 않으면 그게 뭐 왕입니까? 화가 난 왕이 풀무를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해서 이 세 사람을 묶어서 풀무 속으로 던져 놓는데 풀무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풀무에 넣는 사람들이 먼저 타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 풀무가 이 쇠를 녹이거나 벽돌이나 뭐 질그릇을 굽는 불가마 같은 것인데 이 위에는 벌집 모양의 뚜껑이 있고 옆쪽으로도 문이 나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왕은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여다보고는 너무 놀래갖고서는 신하들에게 묻는 말이 제가 현대말로 좀 옮겼습니다. 야, 분명히 우리가 꽁꽁 묶어서 세 사람 넣었지. 신하들이 예. 근데 그 다음 25절이 제가 여러 성경을 비교해봤는데 현대인의 성경이 제일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네 사람이 불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느냐? 우리 셋이었는데. 근데 저 사람은 묶여있지도 않고 상한 흔적도 없으며 더구나 그 네 번째 사람은 그 모습이 신들의 아들 같구나.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풀무라면은 사람이 그 풀무 속으로 던져지는 즉시 몸이 홀랑 타버릴 것은 확실한데 과연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한 가지 대답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신들의 아들처럼 보이는 구원자가 먼저 불 속에 들어가서 제 친구가 불에 타지 않도록 풀무 속의 환경을 바꾸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뜨겁지 않게 만들었다는 말씀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뭐 다른 설명 있으면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즉 이제 왕의 입에서 이 교만한 왕의 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냥 자동적으로 터져 나오는데 27절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모든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에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굴르지 아니하였고 고도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고도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다면은 이 불이 이 사람들 옷에 닿지도 않았다는 말인데 저는 처음에 절박한 끈이 불에 타서 끊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결박은 어떻게 끊어졌단 말이에요? 한 가지 대답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이들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그런 생각이 제 머리에서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랬더니 제 입에서 Amazing Grace, My Chains Are Gone 그런 찬송이 있죠. My chains are gone, he set me free. 이 찬송이 제 입에서 그냥 터져나오더란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사탄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지옥을 상징하는 이 불구덩이에서 꺼내어 주신다 이런 말씀 같아요. 이것이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역할인데 예수님은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우리한테 환난을 잘 넘어가게 하시는 구원자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뭘 보세요? 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하지만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왕의 생각대로도 아니고 세 친구의 생각대로도 아니고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사람의 생각대로 전개되지 않는 이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했죠?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일에 깊이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향한 특별한 뜻이 있는데, 아, 이들이 죽겠다고 각오해서 죽는 거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데 우리가 죽겠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뜻을 정하고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극렬한 품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이런 극렬하게 타는 불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막상 일이 닥치고 나면은 그때 가서 갈팡질팡 고민합니다. 근데 사탄은 이때다 하고 찾아와 내 귓속에다 속삭이면서 겁을 줍니다. 어떻게? 너 이렇게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르다 보면은 너 직장 잃어버릴 거야. 니네 비즈니스는 문 닫을 거야 아마. 그러다 너는 결국 인생 밑바닥을 헤맬 거야. 네가 이른다고 누가 너를 알아주기나 할 것 같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 그리고 살아남자 우리. 안 넘어가는 사람 없어요. 자, 갑자기 위기 닥치고 마음의 평정이 없어집니다. 어쩔 줄은 몰라요. 사탄은 속삭이고 그 결과는 불보듯해요. 그래서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평소부터 미리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자기 뜻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살면서 막상 일이 닥치더라도 그건 내가 생각해놨던 거야. 얘기할 필요도 없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나 이것이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 마음 깊은 곳에 살아있는 인생관이며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의 그 결단을 보고서는 기적을 행하였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왜? 오늘의 주제가 우리가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해야겠다. 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은 1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에 보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물질로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겠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 전번에 한번 했죠.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 자기에게 질문하고 자기 질문에 자기가 대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유명한 하박국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고 외치는 거면은 없어, 없으며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마땅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자, 왕의 눈에 신들의 아들처럼 보이는 이 네 번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왕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도 모릅니다. 이 신비한 분이 불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걸어가는 광경을 보고 난 후에 왕은 그 오만한 생각과 그 인생관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최고의 신이라고 큰소리치던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참 세 사람 죽음을 각오했는데 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친구는 죽음을 각오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대가를 치르겠더라도 따르겠다는 이 확고한 의지를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높은 지위를 주시긴 해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행동의 원인이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세 사람은 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체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위기 때 도망을 다니면은 이런 체험 절대 못 합니다. 여러분, 불가마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들어가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 신실한 자기의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에게 찬양까지 받으십니다.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보내었다. 왕의 눈에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천사가 온 게 아니라 제2격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세 친구를 시험하셨을까요? 시험을 통과했다고 지위도 높아지고 큰 상도 받게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야기를 하나님이 세 친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라고 해석도 하고 이런 시험에 통과하면 큰 상을 받게 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상 받기 위한 거라면은 여러분 이걸 어찌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야기는 이 믿음과 시험에 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는 결단, 믿는 사람들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풀무속으로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시험을 통과한 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자 이제부터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가 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본 것 같아요. 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무엇을 믿고 트러스트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일의 삶에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트러스트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는 삼일체 제2격 하나님. 구약 속에서도 역사를 하시다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의 죄 그러지 말고 나의 죄라고 그러십시다.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살다 죽은 우리 성도들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 영생을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원칙을 정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은 자세라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 이 원칙과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내가 정한 뜻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좋은 자세가 몸에 배이고 몸에 배어야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대충대충 그때그때 적당히 살다 보면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세는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는 사람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나쁜 그 습관이 붙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그 전문가에게 보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와 문지방에 붙여놓으라는 것,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 쉽게 잃어버리는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과거의 나쁜 기억도 잊어버려야지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은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똑같이 정립됩니다. 미리 원칙을 정해놓으라 이겁니다. 나는 절대 부당한 일은 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내 친구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배반하지는 않으리라. 나는 절대 남 속이지 않을래. 평소에 여러분 이제 결혼하실 때는 결혼할 때 결혼에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하는 이유가 이들 확실히 해놓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자기 자신에게 한 서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은 자기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다짐하면서 살아가면은 막상 유혹이 오더라도 내가 나한테 한 약속이 있는데 내가 나한테 한 약속이 있는데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의 싸움에서 충분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뜻을 정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그 이스라엘과 가나안과의 싸움, 또 크리스천과 세상과의 싸움은 뭐 가서 뭐 전쟁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게 존재하는 이 악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선한 싸움 싸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자신한테는 약속, 이런 뜻을 정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젊고 순수할 때 세상에 깊이 물들기 전에 미리 하고 사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점점 겁만 늘어나고 점점 요령만 생겨서 이런 약속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세요. 나는 절대 이거는 지키고 살겠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의지, 비록 불문물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평소에 나한테 약속한 원칙대로 살 아무런 보상이 없더라도 하나님 만드신 원칙대로 나는 살리라. 나 자신에게 하는 선언문입니다. 죄로부터의 독립 선언문입니다. 아멘. 다니엘하고 친구들은 이 뜨거운 풀물에 던져질 때나 또 우리 나중에 이제 사자 굴 속에 던져질 때나 이런 원칙과 뜻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믿음에 근거한 우리 하나님 백성의 의지, 확고한 의지, 결단.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헌금 많이 하면 돼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은 저는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이야기 속에서 답을 얻습니다. 세 친구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또 뜻을 다하여, 세 친구는 뜻을 미리 정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방법일 것 같아요. 뜻을 정하고 그걸 지키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 타락하게 하는 건 절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속에서 나오는 욕망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하면 안 될 짓을 부모한테 해달라고 자꾸 그런다고 그걸 들어준 사람이 없습니까?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됩니다. 미리 정해놓고 싸우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 속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체험입니다. 이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환란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대신 이 사람들 평소에 정한 원칙대로, 그 뜻대로 살아갖고 고집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25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안 죽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인생의 극렬한 풀물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은 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아주 놀라운 체험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체험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또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참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확실히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라는 속삭임과 함께 위협도 따라오지만은 이들의 답은 그런 말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지라도 이 두 마디로 타협하지도 굴복하지도 않고 한 번 정한 그 뜻을 그대로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 이런 믿음의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고 어떤 것은 따를 수가 없을 것 같다. 저는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어린하라고 주문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절대 내가 딴짓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은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이건 지키겠어. 네,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런 결정들이 자기에게는 믿음의 분량대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결정을 하고 있으면 막상 일이 닥칠 때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미리 정한 그 원칙대로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뜻과 원칙을 미리 정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뜻들, 내가 감히 결정을 못한 그런 뜻들을 충만함으로 점점 자라나게 하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연약하기만 한 그 나를 도우시고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하시면서 점점 더 크고 선한 의지로, 선한 결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으로 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그 법을 배웁니다. 미리 뜻을 정하고 원칙을 정하고 한번 정한 것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